하나님, 이 새벽에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을 이루는 가족 각자 각자가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때에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며 세속적 사고방식에 울타리를 치는 에덴 동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한 몸이 되어 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들여다보는 진열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이며 정직하게 일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넓고 넓은 천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 일터, 그 옆 사람 가운데에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옆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만약 내 자신이 그 일터의 경영자라면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경영하는 그 기업 자체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기업이 어떻게 바르게 돈을 벌어 정직한 수입으로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기업을 통하여 이 나라의 경제계가 정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운데에 환우들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바다 건너 혹은 하늘 높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고 계심에도 자신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인의 고백이 그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안자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비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000년 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일 구분으로 주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시다가 지금 시간 구분상 이제 금요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47절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롯 유다였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3년 동안 모셨고 그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을 정도로 주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큰 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더라면 세상에 무엇과 그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롯 유다가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얻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홀로 독식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고작 은 30냥에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큰 바위가 나오면 눈에 보이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 눈을 뜬 사람은 절대로 큰 바위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이지 않는 작은 돌멩이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유혹은 우리가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들이 실은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돌에 실족하는 그래서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지근 거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타락시키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교인을 타락시키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인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인이 교인을 끌어넣는 것입니다. 하와가 뭐 자기가 먼저 선악과 먹고 저 어디 에덴 동산 다니면서 원숭이 찾아 한 마리 찾아내서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줬거든요. 남편이 여자를 실족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실족시키고 아내가 남편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측근들을 진리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주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주다가 영웅 아니냐 그거예요. 가르주다는 어떤 면에서 억울한 피해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오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대제사장들은 다른 방도로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그 개인의 욕망, 어리석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야말로 인간 가운데에서 진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지 그가 구원사역을 이루게 한 영웅이거나 피해자인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뚫어터린지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데리고 지금 나타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즉각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칼을 치리까? 어떻게 칼로 쟤들 다 물리칠까요? 아주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한 제자가 대제사장이 보낸 그 체포조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누구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사도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즉각 칼을 뽑아서 병정한 사람의 귀를 쳤단 말이죠.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귀 떨어진 귀를 귀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방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방금은 칼을 들고 즉각 대제사장이 보낸 체포조의 귀를 쳤던 베드로라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면 그 앞에서 지금 칼부림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데는 베드로는 지금 방관자처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베드로의 태도와는 전혀 돌변한 태도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체포조의 귀를 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 앉아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14절,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최후의 만찬 석상이거든요. 그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지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길 위에서 누가 높은지 다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불의한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확신했죠.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좌의정하고 영의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가로주다가 나타날 때 칼을 휘두를 수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신단 말이죠. 베드로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잡혀가신다면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기도 무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예수님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자기 안위에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 뜰에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 뜰에는 지금 예수님도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그 한 여자가 아, 너 예수하고 한편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사람이 너 맞잖아? 아니야 또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몰라.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맹세코 저 저주받을 사람하고는 나 절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 마당에 서 계신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할 때 마태복음 26장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가시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당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판에 그 닭 우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공표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공표하시고 그 동사들을 서로 연결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안중에도 없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흰자위만 있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밥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다 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번은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모른다? 그러면 저라면 쳐다보는데 흰눈만 이러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지금 저주까지 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시는데 평소에 자신을 보시던 그 눈 그대로입니다. 호수 같은 눈빛, 사랑의 샘물 같은 눈빛, 자비로운 눈빛, 자기의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폭언하게 감싸시는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흰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베드로도 속으로 할 말 많았을 겁니다. 당신 고작 이 꼴로 끝나려고 나 인생 불러낸 거야? 그렇게 고생시킨 거야? 그러고 아마 자기가 잘했다고 튕겨나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소에 조금 더 변함없는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 순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새벽 달근 한 번 울지 않잖아요. 꼬끼요 꼬끼요 계속 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그때 들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랑의 눈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베드로처럼 설령 어긋난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마음이 교정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만약에 가로주다도 주님과 이 눈을 맞추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헤롯 왕을 거쳐서 신문을 거쳐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브라이드리엔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침으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인을 기필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장사를 지내주고 싶으니까 시체를 저한테 인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가 정말 그렇게 빨리 죽어서 백부장에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건장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경우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무슨 심장을 치거나 급소를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를 끌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틀씩 사흘씩 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만에 죽는다는 걸 빌라도는 첫 경험인가? 아니 이렇게 빨리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약하신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술관들, 쭉 이제 해외에 있는 미술관들 가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여러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십자가 예수님은 정말 허약한 체질이고, 어떤 십자가 예수님은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한 번은 한국 화가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예수님이 이 바디빌딩 선수처럼 이렇게 계셔서, 아, 무슨 의미로 저렇게 그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는 저 정도 체력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의 체력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면 차라리 골리앗으로 오죠. 헤라클레스로 오시죠. 예수님은 육체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무게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육체는 6시간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약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흠 없는 당신의 생명의 무게로 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더 감동적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골고다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허약하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가 해골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에 흠뻑 젖은 해골이 그 피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과 눈을 맞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오늘도 믿겠습니까? 내가 해골임을 아는 사람.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인간들이 최초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자신들이 에노스임을 알았을 때잖아요.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난 나의 결국은 해골이구나 라고 하는 자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 일어나서 해골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다. 그 해골이 나 자신임을 깨달음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매일매일을 그분의 보혈 속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깜짝 놀랄 만큼 6시간 이내에 돌아가실 만큼 체력이 허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해골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눈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그 해골이야말로 나 자신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정수리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을 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해골인 나 자신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므로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돌에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내 주위의 사람을 영원히 세워주는 생명의 사람이 되되 그 누구도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가롯 유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증인된 삶으로 엮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건져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